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외부 참관단 방문에 대비한 준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국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은 오늘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보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이 비핵화 선행 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동창리 미사일 시설을 일부 철거한 가운데 외부 참관단 방문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 준비와 정보 활동을 하는 것이 포착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 7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시 풍계리 핵실험장의 외부 참관단 방문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24일 외신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 시설을 폭파했지만 외부 전문가들의 참관은 허용하지 않았었습니다. 미 사법당국이 미국 항공기업의 기술과 정보를 빼내려 한 혐의로 중국 정보위원들과 이들과 공모한 중국인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미 법무부는 어제 중국 국가안전부 소속 간부 2명을 포함해 중국인 10명을 미국과 유럽 등 13개 우주항공기업으로부터 항공 엔진에 사용되는 터보팬 관련 주요 기술을 탈취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산업 스파이 혐의로 중국인을 기소한 것은 지난달 이후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법무부는 기소된 이들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최소 5년에 걸쳐 관련 자료에 대한 해킹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 국가안전부 장수성 지부 소속의 간부 2명은 미국 기업과 엔진 합작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프랑스 항공업체에 잔입해 정보를 빼내려 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국 국영기업은 당시 미국과 프랑스 기업이 개발 중인 항공기 엔진과 유사한 제품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기소는 순전히 허구며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쇼기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장 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은 오늘 현지 RTL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피살에 책임 있는 이들에 대해 필요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르드리앙 외무장관은 또 지금까지 책임자와 살해 경위 등이 공개적으로 발표되고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프랑스는 계속해서 진실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르드리앙 장관은 사우디에 대한 무기 판매 중단 여부와 관련해 우리는 범인을 찾기 위한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면서 유보적인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1일 사건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우디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외교안보수장들이 예멘 내전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가 공격을 멈추고 휴전협상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내전 종식을 위한 유엔 주도의 휴전 협상이 다음 달부터 시작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적대 행위를 중단할 때라며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중단하고 사우디 주도 연합군도 예멘에서 모든 주거 지역에서 공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마틴 그리피스 유엔 예멘 특사가 중재하는 협의가 11월 중 시작돼야 한다며 국경지역 비무장화와 국제사회의 참관 아래 중화기 철수 등 신뢰 구축을 위한 이행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 연합군을 지지하고 있으며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정부가 미얀마 군부의 탄압을 피해 국경을 넘었던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을 다음 달부터 본국으로 송환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양국 정부가 어제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실무그룹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샤이둘 하크 방글라데시 외무차관은 이와 관련해 11월 중순부터 1차 송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송환 그룹의 규모와 구체적인 시기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0월 31일 수요일 비오에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보다 긴밀한 대북 공조를 위한 새로운 실무 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 가운데 북한이 가장 시급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맑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는 9도에서 1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보다 긴밀한 대북 공조를 위해 새로운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비핵화와 제재 이행을 위한 조율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새로운 실무그룹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The two governments agreed on establishing a new working group that would further strengthen our close coordination on our diplomacy, on our denuclearization efforts, on sanctions implementation.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새 실무그룹이 외교와 비핵화 노력, 제재 이행, 그리고 유엔 제재를 준수하는 남북 간 협력에 대한 긴밀한 조율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취하고 있는 추가적인 조치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그의 팀이 이끌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발언은 비건 특별대표의 한국 방문 일정과 논의 주제를 설명하면서 나왔습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비건 특별대표가 29일과 30일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에서 한국 카운터파트들을 만났다면서 방한 목적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전했습니다.
The Seoul on the 29th and 30th, as you point out, and as part of that trip, he was meeting with Republic of Korea counterparts in the Blue House i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지난 19일 예고한 미북 고위급 회담과 관련해서는 새로 발표할 게 없으며 현재로서는 어떤 회담도 예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nothing new to announce and nothing beyond what the secretary previously has said. I have no new travel, no new meetings.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의 미국 방문 가능성과 남북 경협의 대북 제재 예외 인정 문제에 대한 질문에도 발표할 게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대북제재 위반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모든 나라가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종식을 돕기 위한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을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We expect all nations to take the responsibility seriously to help end North Korea's illegal nuclear and missile program.
그러면서 제재가 우리를 오늘에 이르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미국은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이에 대한 일치된 접근을 계속해서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위협을 시급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만장일치로 통과한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But at the same time, in terms of urgency, is the DPRK, the North Korea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That are clearly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sanctions.
매티스 장관은 30일 워싱턴의 미 평화연구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을 묻는 질문에 시급성이란 관점에선 북한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명백한 국제사회 제재에 대한 위반이고 평화와 안정에 있어서도 분명한 위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시급성이란 측면에서 북한 외에 이슬람 국가 IS와 같은 폭력적인 극단주의자들을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러시아는 힘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은 의지라는 관점에서 미국 등이 직면한 위협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주변국들과 불안정한 관계를 통해 안정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중국은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을 주변에 두길 원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in that regard, we look for where we can cooperate, and we will cooperate where we can. You see that in unanimou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on denuclearization.
미국은 중국과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해 기대하고 있고 그런 점으로 볼 때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결의들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국제적 공약을 이행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에 복귀하라는 요구도 담았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군축과 국제안보를 담당하는 유엔 총회사나 제1위원회에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호주와 브라질, 뉴질랜드 등 9개 나라가 공동 발의한 이 결의안은 핵무기가 인류에게 제기하는 위험에 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최근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등 북한과의 대화와 논의를 고무적으로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정부의 국제적 공약을 이행하고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관점 아래 빠른 시일 내에 핵확산 금지조약 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핵안전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 밖에 북핵 6자회담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앞서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조치로서 어떤 추가 핵실험도 삼가라고 강력히 촉구하는 핵무기 완전 철폐를 향한 새로운 결의를 담은 공동행동결의안과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와 추가 핵실험 금지 등 안보리 결의들에 따른 의무를 전면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권고 결의안 등 두 건의 결의안도 상정된 바 있습니다. 제1위원회는 다음 달 초 이 결의안들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비핵화 속도를 점점 늦추는 듯한 미국 정부의 기조와 관련해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비핵화에는 상응 조치가 병행돼야 하는 현실을 깨달은 것이라는 해석과 대북 접근법의 일관성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다만 시간은 미국 편인 만큼 조급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북핵 협상이 오래 걸려도 상관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따로 뗄 수 없다는 순서의 문제와 결부지었습니다.
The president and the administration are coming to grips with the reality that denuclearization is not going to go first.
리스 전 실장은 30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비핵화가 먼저 이뤄지지 않을 것이고 대신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동시에 어느 정도 양보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먼저 움직여 비핵화가 매우 빨리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느꼈지만 북한이 일방적으로 먼저 움직이진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더라도 동시에 미국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나중에 깨닫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리스 전 실장은 이런 순서의 문제는 모든 미 행정부가 마주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아니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n't any great surprise. This has been a problem that has confronted every American administration. And so the administration now seems like it's grappling with it.
그러나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있기 전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양보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며 미국의 이런 시각에 변화가 있는지 아직 불확실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비핵화 속도에 대한 미 정부 차원의 일관된 견해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Because there's no government-wide view on the topic. People like John Bolton would like to make it as soon as possible, even in a year. That's clearly not feasible.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비핵화가 1년 내에 조속히 이뤄지길 원한다고 하고 마이크 폼페오 장관은 비핵화가 2021년 초 완료되길 원한다고 말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며 조급해하지 않는다는 등 미 정부의 견해가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한 비핵화에 걸리는 시간을 포함해 북한이 특정한 주요 단계를 약속하길 원한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hat the administration would like to see is North Korea's commitment to a particular to particular milestones. Including how long
아인혼 전 특보는 미국 회담 개최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는 북한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ecause the North Koreans are reluctant to schedule a meeting. Steve Biegun is ready to meet with Madam Che, but the North Koreans have been reluctant to have.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최선이 북한 외무성 부상과 만날 준비가 됐지만 북한은 이를 꺼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은 대화 상대의 급이 높을수록 유리하며 궁극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날 때 가장 이득이라고 믿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회담 당사자의 급이 낮아지면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믿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비핵화 시간표에 대한 미북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 지도자들의 개인적 추측과 희망만 난무하고 있다며 중요한 건 실무급 회담 개최라고 말했습니다.
There has been no work done on establishing a timeline. And And there's been no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비건 특별 대표가 북한 측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동의할 수 있는 비핵화 시간표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 회담을 시작하기 전까진 비핵화 시간표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은 협상이 어려운 실무급 회담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원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원할 것이라며. 고위급 회담마저 지연되는 이유는 인권 유린으로 인해 제재 명단에 올라와 있는 김여정을 회담에 포함시키려면 제재 유예가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시간은 미국 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The longer this process lasts, the longer the suspension of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ests will last. So I think, you know, I don't see why the United States should be in a big rush.
아이논 전 특보는 이 과정이 오래 지속될수록 북핵 미사일 실험 중단도 오래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크게 조급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리스 전 기획실장도 북핵 미사일 실험 동결도 그리 나쁜 성과는 아니라며 동결이 지속되고 플루토늄 분리와 우라늄 생산 중단이 지속되는 이상 미국은 조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제재 전문가들은 잇따르는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 달성 때까지 최대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독자 제재 조치가 발표되는 건 그만큼 미 재무부가 북한의 불법 네트워크를 잘 찾아내고 있다는 의미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미국의 거듭된 독자 행동은 일관된 대북 정책을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It just says that there is a consistent effort to reinforce what they're saying rhetorically with some action that
뱁슨 전 고문은 3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미국의 행동이 대북 압박 캠페인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고 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과거 발언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에 대한 미국의 전략이나 생각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이는 놀랄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뱁슨 고문은 미국의 대북 제재 유형이 사실상 세컨더리 제재라는데도 주목했습니다.
Obviously, what the U.S. is doing is it's playing the secondary sanctions card, okay? And it's doing that not only against Singaporeans that have been identified as providing various kinds of
secondary 제재라는 카드를 활용해 싱가포르뿐 아니라 북한을 돕는 러시아와 중국의 개인과 회사 등을 제재했다는 겁니다. 이어 미국은 최대 압박 전략을 유지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세컨더리 제재를 이용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의 도움 없이도 제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세컨더리 제재는 제재 대상자와 거래를 한 개인과 기관, 즉 제3자에 가해지는 것으로 아직까지 미국 정부는 북한과 관련한 세컨더리 제재를 공식적으로 부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최근 제재된 제3국 국적자들도 북한과의 단순한 거래가 아닌 직접적인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랐기 때문에 세컨더리 제재 대상은 아니라는 게 미 당국과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뱁슨 전 고문은 최근 제재된 개인 등이 북한 국적자가 아니란 점과 이들이 북한 회사 등과 거래를 한 주체라는 점으로 미뤄볼 때 사실상 세컨더리 제재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도전에 직면했다는 일각의 지적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There is a weakening of sanctions, certainly on the Chinese and Russian side. And I personally don't think you're going to get the Security Council back.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를 약화시키려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안보리가 추가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건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가 현 유엔 안보리 제재를 잘 지키도록 만드는 쪽으로 미국이 인식을 바꾸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세컨더리 제재가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뱁슨 전 고문은 설명했습니다. 미 재무부에서 테러금융 분석관으로 활동했던 조너선 셴저 민주주의진흥재단 선임 부소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조치를 북한에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로 해석했습니다.
That they need to continue to negotiate, that they need to continue to operate in good faith, the president has stated.
북한이 계속해서 협상에 임하고 또 성실하게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트럼프 행정부가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셴저 부소장은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북한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외교 노력의 실현 가능성을 낮출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고 주장했습니다.
There are of course those who have expressed concern that perhaps this might scare off the North Koreans or make diplomacy less.
이런 압박은 미국이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강경할 것이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효과를 낼 것이란 설명입니다. 셴저 부소장은 미국 정부가 아직까지 북한의 돈 세탁에 관여한 중국은행 등을 제재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상기시켰습니다. 아직까지 미국의 대북 제재는 최고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압박을 가하는 역할을 한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탠거론 선임 국장도 최근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를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연계했습니다.
Well, at this point in the process, we still haven't seen, you know, North Korea take lasting permanent steps towards dismantling its programs.
그러면서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폐기 절차를 미국 측에 보여주지 않았고 핵시설에 대한 신고서도 아직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따라서 비핵화의 초기 단계에 불과한 현 시점에 미국은 압박을 유지해야 하고 불법 활동을 포착했을 때도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스탠고론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스탠고론 국장은 이런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North Korea has a long history of trying to evade sanctions, and North Korea also, if we're being clear, has had a successful history of evading sanctions. So that we're finding out that people are trying to evade sanctions isn't surprising.
북한은 오랜 기간 제재 회피를 시도하고 실제로 성공한 모습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제재를 회피하는 누군가를 포착하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탠거론 국장은 그러나 재무부가 정기적으로 제재를 위반한 개인들을 밝혀내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의 불법 네트워크를 찾아내는 데 있어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라며 이를 긍정적인 현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에 대한 최종 해법이 나오기 전까진 북한은 계속해서 제재 회피 방법을 찾으려 할 것이고 미국은 이들 개인들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비핵화 프로그램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리차드 루거 전 상원의원이 말했습니다. 루거 전 상원의원은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비핵화 단계와 기술, 자금 지원 방법, 그리고 상응 조치가 포함된 비핵화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미국과 중국, 한국, 일본 등이 참여하는 국제적 비용 분담이 이상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루거 전 의원은 상원 외교위원장 시절인 1980년대 후반 샘 넌 당시 상원의원과 함께 넌 루거 프로그램을 법제화해 소련 붕괴 후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에 있던 핵무기 폐기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Well, I'm not certain that we have very substantial
실질적인 대화나 협상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은 북핵 폐기를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들을 정립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상원의원 시절 입안한 넌 루거 프로그램과 관련한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당시 의회 세출위는 미 사찰단의 소련 방문과 관련 시설 사찰 등 핵무기 해체 과정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비용 지출을 승인했었습니다. 당시 소련은 파산 상태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재 북한의 비핵화 비용을 누가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사찰 주체와 폐기된 핵물질 처리에 관한 계획도 없어 보이고요.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려면 이런 계획이 마련돼야 합니다.
미국과 북한 양측이 수용 가능한 합의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I think there has to be a definition of the entire program.
핵 프로그램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북한을 실제로 무장해제시키기 위해서는 9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핵무기를 해체시키고 제거하는 과정으로 핵실험장 전면 폐쇄와 핵무기 폐기, 우라늄 농축과 수소폭탄 연료 생산 중단, 화학무기 폐기와 원자로 폐기 등의 단계가 포함됩니다. 아울러 관련 비용은 어떻게 제공되고 국제 사찰단에는 어떤 나라가 참여할 것인지 그리고 대가로 북한의 경제 재건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포괄적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It would appear that it would be ideal if it was an international
여러 국가들이 참여하는 국제적 지불 형태가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 한국, 일본 등 이웃나라들이 함께 비용을 대는 국제적 대응 방식이죠. 그러나 비용 지불에 나서는 국가가 없어 미국이 주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비용 지출을 승인해야 하는 미 의회의 역할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의회가 사찰과 폐기 관련 지출을 승인하려면 몇 년은 걸릴 겁니다. 또 북한이 핵폐기를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 제공해야 하는 인센티브 관련 추가 지출도 의회가 승인해야 할 것입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샘 넌 전 상원 의원과 함께 백악관에 초청되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에게 어떤 조언을 하셨습니까?
We need to use that experience we told the president and
넌 루거 프로그램을 통해 강력한 핵 보유국이었던 예소련의 핵무기를 성공적으로 감축시켰던 경험을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북한이 왜 미국의 도움으로 핵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하는지 설득할 만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전했고요. 또 북핵 폐기를 위해 거쳐야 할 앞서 언급했던 기술적 단계와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행동 대 행동 방식이 요구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약 25분 동안의 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한 언급 없이 저희 말을 경청했습니다. 이어 별도로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펜스 부통령과의 면담에서는 좀 더 세부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행동 대 행동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십니까?
Well, there will have to be a question of balance.
균형의 문제입니다.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금전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북한과 관계를 맺어 그들의 번영을 돕는 안전 제공에 관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센티브가 없으면 비핵화 단계는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북한의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북한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서도 안 됩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가 모두 폐기될 때까지 미국도 북한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대량 살상 무기 폐기까지 달성하기 전에는 이 과정이 완료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인들의 세금이 왜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쓰여야 하는지 비용 지불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될 겁니다.
의회는 충분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Well, the activity of Congress in this respect is
의회의 역할은 매우 작았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한 생각과 정보를 의회와 충분히 공유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매우 민감한 기밀 사안이긴 하지만 백악관은 최소 의회 지도부나 외교, 군사, 정보의 지도부와 활발히 소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샘 넌 전 상원의원과 제가 넌 루거 프로그램을 제안했을 당시 대통령은 이에 서명하면서도 의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취했다는 데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당시 저와 샘 넌 의원은 행정부 관료들과 예소련의 일부였던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을 방문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관련한 의회의 이런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폐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여기에 담긴 비용 지불과 같은 문제들이 의회에서 논의된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의회 지도부 등 누군가 나서 북핵 폐기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트럼프 대통령이나 행정부에 제안하는 등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금까지 리처드 루거 전 상원의원으로부터 북핵 폐기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종훈 기자였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뒤에 사망한 오토 원비어에게 물리력이 가해졌을 것이라는 의료진의 소견이 최근 법원에 제출되면서 실제 고문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미국인 억류자들에게 고문과 폭력 등을 행사한 전력이 있지만 최근 억류자들은 그런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오토 원비어 사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68년 미 해군 정찰함 푸에블로호의 승조원들에게 가해진 고문입니다. 당시 승조원 중 일부는 약 11개월간의 억류 기간 동안 북한군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고 허위 자백을 강요받으면서 폭력에 시달렸다고 증언했습니다. 미 터프츠 대학의 이성윤 교수는 원비어 부모의 입장을 부연하기 위해 지난 10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북한은 미국인 억류자들에게 폭력을 행한 전력이 있다며 푸에블로호 승조원의 경험담을 소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 군인들은 미 승조원들에게 태권도를 하듯 때리거나 빗자루 막대, 벨트 버클, 의자 등을 이용해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중 한 승조원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의자를 높이 들거나 막대기를 무릎 뒤에 꼽은 채 웅크리는 고문이 가장 힘들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데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승조원은 팔이 묶인 상태에서 복부를 가격당하고 어깨와 팔을 발로 차이는 폭력 행위를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교수는 아울러 1965년 북한으로 넘어간 미군 병사 찰스 젠킨스 역시 당시 한방에서 감금 생활을 했던 제임스 드레스녹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치아 손상을 입었던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젠킨스는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북한이 드레스녹에게 자신을 폭행하도록 시켰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미국인에 대한 북한의 고문 사례는 최근 들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약 2년간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케네스 배시도 2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억압이나 고문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한다든지 집에 갈 수 없다, 앞으로 13년을 더 있어야 된다라든지 이런 식의
언제 풀려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는 상황에 처했고 이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폭력을 당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2014년 약 6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왔던 또 다른 억류자 제프리 파월도 25일 BOA에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At one point, the head interviewer at that time said that he didn't believe I was forthcoming as I should have been with my answers. And he said I could be transferred.
그러나 북한 측 조사관이 자신으로부터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하면 억류 장소가 당시 호텔에서 훨씬 더 열악한 곳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협박을 당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허위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미국인들은 하나같이 고문을 받지 않았다면서도 북한의 살해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에는 동의했습니다. 지난 2009년 불법으로 북한 국경을 넘었다 억류된 미국인 기자 로라 링 역시 하루하루 신문을 받아야 했고 심리적으로 협박을 받는 등 블랙홀에 빠진 것 같았다고 당시 상황을 묘사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전히 원비어에게 고문이 가해졌는지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고문이라는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앞서 원비어가 북한으로 떠나기 전부터 그를 진료했던 치과 의사들은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한 소견서를 통해 원비어의 RNA 두 개의 위치가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치아에 충격이 가해졌다는 견해를 덧붙여 원비어가 북한에 있을 당시 어떤 물리적인 힘에 노출됐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미 정부 당국자들의 입에서도 원비어가 북한의 고문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사실을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국 국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 정권이 오토 원비어를 고문했고 결국 이 젊은 청년을 죽음에 이르도록 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And tortured Otto Warmbier ultimately leading to that fine young man's death.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역시 지난 18일 뉴욕에서 개최된 한 행사에서 미국인 학생 오토 원비어가 고문으로 사망했으며 그것은 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밖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미 의원들도 공공연하게 원비어의 사망 원인을 고문으로 지목하면서 북한 정권을 비판해왔습니다. 북한 당국에 소송을 제기한 원비어의 부모도 아들이 고문으로 사망했다는 내용을 소장에 담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와 상반된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미 잡지인 GQ 매거진은 지난 8월 후 기사에서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원비어에 대한 검진 결과를 살펴봤을 때 그가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원비어가 자살을 기도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 원비어의 송환 협상을 이끌었던 조셉 윤 당시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북한 의사들이 원비어가 재판을 받은 후 24시간 안에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미 정부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은 원비어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미 정부는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원비어가 식중독의 일종인 보툴리누스균에 감염된 상태에서 수면제를 복용한 뒤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원비어의 귀환 후 검사를 진행한 신시내티 대학 메디컬 센터의 데니얼 켄터 박사는 최근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원비어에겐 보툴리누스균 중독 환자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에 나서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인 최대 압박 캠페인에 인권 문제도 포함된 만큼 정부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권에 더욱 공세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마다 10월의 마지막 날 유럽연합과 일본은 UN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합니다. 2005년 이후 유엔 총회도 이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해서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를 부각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미 정부가 북한과 협상에 나서면서 소극적인 태도로 변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타임스는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 논의를 도외시하며 최대 압박 캠페인 또한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북한과의 외교를 지속하기 위해 인권 문제를 보류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기조를 따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이 강제 노동 등 인권 탄압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핵 협상에서도 인권 문제를 포함시킬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신문은 미국 내 보수 진영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에 더욱 공세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강력하게 주문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1980년대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부각함으로써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이어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2년 넘게 공석인 국무부 대북인권특사를 임명하거나 유엔 안보리에 인권 문제를 공식 주제로 상정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와 달리 올해 유엔 총회에서는 북한 인권을 전혀 거론하지 않았고 또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한 점 등을 언급하며 이런 바람이 실현될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을 덧붙였습니다. 아시아 전문가이자 언론인 도널드 커크는 29일 미 온라인 매체 인사이드 소스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서방사회가 북한과 대화를 하는 사이 북한 노동자들은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칼럼은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의 관리자로 일하다 탈북한 노희창 씨를 인용해 북한이 미국, 한국과 대화에 나선 이후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열악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당국자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체제에 대한 어떤 비난도 거부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인권 문제 언급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북 대화가 북한 인권 상황에 어떤 영향을 줄지 낙관론과 회의론이 교차한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좋은 관계가 인권 문제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한편 김정은이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연극을 하고 있다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헤리티지 재단이 29일 북한 인권 문제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정박 한국 석좌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인권 문제를 언급한다면 이는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권 유린과 대량 살상 무기 추구가 북한 정권이 유지되는 두 축인 만큼 북한의 인권 유린 행위를 중단시켜야 북한의 핵 개발 자금줄을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할 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북한이 정상국가 대열에 들어서려면 당연히 핵무기를 포기해야 하지만 여러 부문에서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그중 인권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헤리티지 재단의 올리비아 에노스 연구원은 최근 미 경제지 포브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사태를 언급하며 프란치스코 교황이 김 위원장의 북한 초청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황의 북한 방문이 세계 최악의 기독교 탄압 정권으로 분류되는 평양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셈이라는 겁니다. 또 교황청은 북한과의 좋은 관계가 북한 내 종교 자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거 경험을 보면 이런 협상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이 종교를 3대 세습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노스 연구원은 교황이 북한 방문 조건으로 인권단체들의 북한 방문과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된 여성과 어린이들의 석방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은 북한에 대해 남북한 정상의 말보다 행동과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신뢰하기를 원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또 기성세대와 달리 통일보다 개인의 행복 여부를 중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김영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대학생 김동우 씨는 최근 열린 남북 산림 협력 회담 보도를 보고 상당히 불쾌했다고 말합니다. 북한의 산림을 한국이 지원하기 위해 열린 회담인데 북한 측 대표가 오히려 불만을 강하게 제기하는 걸 보고 적반하장이란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좀 이제 적반하장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에는 좀, 예, 좀 심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 표현을 좀 쓰고 싶고요. 저희가 일단 도와주는 거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입장인데, 네. 물론 이렇게 그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도 이렇게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지만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대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우주 연구 활동을 하는 청년 장모 씨는 지난 평창 겨울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을 강행한 한국 정부를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공정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이제는 절대적으로 뭔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자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쳤던 대통령이 약간 북한 사람이 먼저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에 있어서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꼈고, 일단 똑같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준비한 선수들인데, 젊은 선수들인데 왜 그 기회가 갑자기 박탈이 되는지 그런 거 있어서, 무조건 남북 단일팀이기 때문에 라는 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거죠. 옛날이랑은 달리. 뭐 옛날에는 그렇게 되면은 되게 막 환영하고 그랬던 분위기라고 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성세대와 다른 한국 젊은이들의 대북 시각이 요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 결과 20,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북한 정권이나 통일에 관해 다른 세대와 상당히 다른 견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올림픽 때 실시된 여러 여론조사에선 20, 30대 젊은이들의 82%가 남북 단일팀에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 9월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 뒤 실시된 SBS 방송 여론조사에서도 한국인 10명 가운데 8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20대 지지율은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20대의 63%는 북한의 비핵화에 부정적, 59%는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조치 전에 종전선언을 먼저 해선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이달 초에 발표한 연례 통일의식 조사에서도 20대 젊은이는 30에서 50대에 비해서 북한 정권에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미국을 가깝게 느낀다는 답변은 10년 전 46%에서 75%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통일부 차관을 지낸 홍양호 국민대학교 한반도 미래연구원장은 실제로 젊은이들의 시각이 보수적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되게 오히려 젊은 세대가 더 보수적이 되어버렸어요. 북에 대해서 특히 자기의 그 형인 김정남을 독살하는 걸 보고 정말로 야비하고 비인권적인 이런 거로 이미지가 되는 거. 천안함 연평도 사건, 자기의 동포들을 직접 이렇게 포탄을 날려 죽을 수 있다, 이걸 보고 되게 엔티적인 생각이 많이 작용했어요. 그런 것도 작용했을 겁니다.
군대 제대 후 복학한 대학생 김동우 씨는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당한 사람들이 저희 이제 또래 친구들이고 그렇게 되니까 다들 20대들이고 저희 세대에서는 아무래도, 그리고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고 이렇게 급변하게 이렇게 평화적인 무드로 흘러가는데 언제 저 사람들이 다시 그렇게 태도를 바꿔서 이런 도발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끊임없이 그런 거를 또 군대에서 이렇게 강요를 하고 가르치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에게 이렇게 통일을 무조건적으로 강요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신뢰하지 않고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도 기성세대와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자동차 공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조민균 씨입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을 좀 더 정확히 알고 스스로가 좀 더 알고 뭔가 좀 더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정부가 막연히 하는 말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정보가 명확한지 그리고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싶어하는 경향도 큰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정부 하는 말을 이제 무조건 신뢰한다기보다는 비판적인 이런 측면도 가져가지 않나. 요즘 젊은 친구들은
탈북민 대학생과 한국 대학생들의 연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단체 나우의 이영석 실장은 많은 20대 젊은이는 이념보다 사실관계를 더 중시한다고 설명합니다.
요즘 이제 젊은 20대 애들이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궁금해하고 필요한 것들을 뭐 생각하기보다는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그 고퀄리티의 자료들을 찾아보는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어른들이 이건 좋다 나쁘다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들어본 다음에 찾으면서 생각을 하는 그런 특성들이 조금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뭐 대북 정책에 대해서 또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봐요. 그래서 어른들이 일방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바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젊은 친구들, 특히 대학생을 중심으로 많은 친구들하고 북한이나 북한 인권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정말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통일에 대해서도 기성세대보다 상당히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구원 장모 씨는 같은 민족이란 구호도 젊은이들에겐 잘 다가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옛날이랑은 달리 시간이 갈수록 북한이 진짜 우리 민족이고 진짜 통일해야만 한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당위성을 그만큼 젊은 세대들이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약간 이산가족 상봉할 때는 그래 통일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거 말고는 워낙 분단되었을 때 잘 지내왔던 사이가 아니고, 그리고 워낙 북한이 보여줬던 모습들이 실망스럽고, 그러니까 한민족이라기에는 멀리하고 싶은, 그러니까 약간 중국과 더 비슷해졌잖아요. 북한이. 그러니까 이질감.
최근 비무장지대 걷기 통일 행사에 참여했던 김물길 씨도 통일에 대해 두려움이 앞선다고 말합니다.
지금 내일 당장 통일된다? 그럼 저는 두려움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 사이에서 있는 애매한 마음, 그래서 당장 통일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통일된 후회를 생각하면 아찔한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도 항상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섞이는 과정은 항상 고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뜻밖의 기쁨도 있겠지만 사실 조금 고통이 더 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걸 제가 완전히 얼굴에서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진짜 준비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저에 대한 이제 준비성에 대한 그런 저의 마음가짐,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국민대학교 학생 동아리인 통일 노마드를 이끌고 있는 유현영 씨는 많은 친구들이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왜 피해를 봐야 되냐? 이미 통일이 되는데 많은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 그거를 왜 굳이 거쳐야 하며, 또 근데 북한이 경제적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못 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왜 손해를 봐야 되냐? 그리고 합쳐지게 되면 북한 청년들이 겪게 될 문제가 많지 않느냐. 그런 요인들. 그리고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너무 힘든데 이거를 처리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취직난도 힘들고 내 삶도 이미 힘든데 이건 완전히 통일이란 거는 삶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 삶도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
연구원 장 씨는 정부가 통일 효과의 청사진을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맹목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후퇴하지 않고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뭔지 정확히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았고, 그리고 인프라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북한 노동력을 쓸 확률이 크고, 그런 경우에는 그게 우리나라의 고용 창출로 연결될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이 혜택을 볼 것이고, 우리나라 자체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그런 인프라적인 것에 투자해서 개발을 한다는 거는 정확히 이런 계획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더 그런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젊은이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영석 실장은 많은 젊은이가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를 지지하면서도 조심스러워한다고 지적합니다.
대북 정책은 거의 대부분 지지한다. 그런데 뭐 평화 통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비핵화라는 단어에 되게 초점을 두더라고요.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이런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을 되게 지지하는데 이유는 뭐냐. 자기가 군대를 가야 하거나 아니면 이 핵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삶에 영향을 줄 거고 위험이, 그러니까 무섭다는 거죠. 이 무서움을 없애는데 되게 지지를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뭐 대북 정책을 시작한다, 뭐 철로를 만든다 이런 거는 자기들도 그렇게 반신반의 하는 거예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비핵화, 그러니까 자기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걸 없애는 거에 지지를 하는 거지 그 위에 모든 걸 다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건 아니고.
평화와 비핵화를 지지하면서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나 휴전선에서 초소를 없애고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선 많은 젊은이가 우려한다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김병노 교수는 앞서 VOA에 지난 10년의 보수 정권이 조직적으로 시행한 여러 정책 때문에 젊은이들이 적지 않은 보수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여러 진보학자들도 북한을 너무 부정적으로 묘사한 과거 정권이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합니다. 연구원 장씨 등 여러 젊은이들은 하지만 그런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어느 시대는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교과서로 우리가 공부하나 인터넷이 널렸는데 그리고 다 외국 못 나가나 외국 나가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따다닥 나오고 아, 위키피디아에도 나오고 객관적인 팩트가 있는데 지금 무슨 교과서로 뭐 그거 적는다고 그것만 보는 사람이 어디서 아, 말이 되는 소리를 아, 이게 갑자기 막 혈압이 오르네. 아, 구글에 치면 나오는 걸 그냥 코리안 히스토리 하면 되잖아요. 그 누가 뭐 사진 자료 있고 팩트 있고 다 그러는데 무슨 뭐 교과서만 보고 누가 역사를 교육해 옛날 시대도 아니고 인터넷도 안 된 아니 지금 북한도 아니고
결국 한국의 많은 젊은이는 개인의 행복과 안전을 더 중시하고 이념의 틀에 얽매이기보다 진실이 무엇인지에 더 관심을 보인다는 겁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말보다 행동을 통해 그를 신뢰하겠다는 접근 정부의 발표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며 구체적인지를 확인하며 지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지적입니다. 다시 홍양호 전 차관입니다.
나라의 큰 이런 그 큰 이런 비전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기 인생 진로에 지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취직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통일 문제 생각보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통일을 반대한다 뭐 이런 것 뜻이 아니고 관심 자체가 없어요. 오로지 자기가 대학 졸업해서 취직하느냐 이것이 자기 인생의 제일 큰 목적이라.
홍 전 차관은 그러나 젊은이들에게 여러 기회를 활용해 통일의 중요성과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면 생각이 달라진다며 거기서 희망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의를 통해서 계속 하다 보면 생각이 좀 달라지는 느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 통일이나 남북관계라는 것이 당신들 인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다 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 생각이 좀 많이 달라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의 사고방식이 30대, 40대, 50대, 60대 사고방식이 다르다. 거기서부터 찾아야 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되겠습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 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Just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feeling. 오늘날에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